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이 5천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순위를 살펴보면 3위는 행복, 2위는 경제적인 자유였고 대망의 1위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취업, 여행, 목표 달성, 평범한 삶, 성공, 경기 안정, 또 체중 조절, 국가 안정 등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들을 다이어리에 적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2024년 기도 제목을 이미 정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MBTI 파워 대문자 J이신 분들은 이미 1년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분들은 이미 목표를 성취하여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아쉽고 허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버킷리스트까지 만들고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과 목표를 세우고 버킷리스트까지 만들고 열심히 살고 성취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취의 어두운 뒷면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가정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일상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삶의 걸음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누구보다 큰 아픔으로 쓰러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그것이 진정 나의 마음에서 우러러나온 목표가 아니라 부모님과 타인과 공동체에서 주입한 목표임에도 용기 내어 거절하지 못하고 떠밀려온 타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성취와 열심은 아니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목표와 성취를 통해 잠시 잠깐의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실은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과 같은 깊은 절망의 문턱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취의 어두운 단면을 제외하고서라도 누군가에게 2023년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슬픔과 아픔의 기억들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멀어진 관계로 아파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2023년은 어떻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한 해가 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굳어졌던 신앙의 소극적인 습관들을 깨어버리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과 어색하고 멀어진 사이가 되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는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2024년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이 없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퇴색해가고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진 채 현실에 순응하며 그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며 나는 그 흘러가는 세상에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체념한 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2023년의 아픔과 슬픔, 다가올 2024년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4년을 맞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곧 공간과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재료들을 만드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언어로는 원자들로 구성된 원소들과 또 그 원소들로 구성된 물질들을 창조하신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 물질 중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토후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형태 없음, 텅 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땅과 재료는 있었지만 어떠한 생명체나 어떠한 모양의 형상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공허하며라는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도 텅 빔, 황무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그 물질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고 텅 빈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직 창조의 질서가 완전하게 부여되지 않은 우주와 지구의 첫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아직 텅 빈 황무지였습니다. 이런 텅 빈 황무지는 물질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도 이런 텅 빈 황무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임했던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녀의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왔지만 그럼에도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빈 황무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쓴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아픈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내가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황무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새 남몰래 그리워 울면서 잿빛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무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와 직장에서 그분의 이름만 대면 성공과 출세의 아이콘으로 불리웠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퇴직의 압박을 받거나 혹은 이미 퇴직하고 발가벗겨진 것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텅 빈 황무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잘난 자식이라 생각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녀로 양육될 줄 알았는데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 말을 점점 듣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의 길도 떠나버리고 관계까지 멀어져 버린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때로는 텅 빈 황무지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충만하고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은 추억으로만 남겨진 채 일주일에 한 번씩 생존 신고는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는 주말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잊어버린 채 그저 간신히 주일 예배만 사수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평생을 동네 병원에도 가본 적도 없던 분이 덜컥 예상치 못했던 병에 걸려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병실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황무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오미와 같이 텅 빈 황무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는 사람도 물질도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의 텅 빈 황무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서 본문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호세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어둠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3절에 창조될 빛의 배경이 되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태홈이라는 단어로 깊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빛이나 생명이 없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캄캄하고 깊은 물처럼 빛이 들지 않는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는 너무나 흔히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찾아온다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좀 더 금전적으로 넉넉한 부모님을 만나 더 나은 학업의 기회, 성취의 기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누군가에게 기회는 사치와도 같아서 한번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후진 없는 자동차같이 생업의 전선에 내몰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에 살며 부모님의 도움과 경제적인 뒷받침 속에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지만 누군가는 밤을 새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고스란히 월세와 또한 생활비로 충당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갖는 것이 너무나 쉽게 주어지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소망이요 아이를 열 달 동안 건강하게 뱃속에서 키우는 것을 위해 애타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의 외도와 관계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결핍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과 과열되는 주식 시장을 보며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동전까지 모아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고금리의 압박과 더불어 매입한 집값과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 앞이 캄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갈등까지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면 마치 캄캄한 물 그 한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절망과 깊은 무기력감,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H2O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분자 2개 그리고 산소 분자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양은 굽어진 옷걸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으며 매일 우리는 이 물을 마시고 또한 씻는 데 사용하고 옷을 빨고 그릇을 씻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라는 것이 당연히 원래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게 당연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마치 가사를 돌보는 부모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평상시 어린 시절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내가 벗어놓은 옷은 자연스럽게 며칠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개켜 있는 줄로 압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은 항상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줄로 압니다. 집은 내가 아무리 어지럽혀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줄로 알고 설거지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거나 자취를 하면 그제서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도 그러합니다. 물은 끓는 온도가 섭씨 100도입니다. 이는 다른 액체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산소와 수소 원자가 결합이 잘 되어 있어서 그 결합이 끊어지고 기체가 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른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물로 구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물은 우리 몸뿐만이 아닌 지구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액체는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가 될 경우에 부피가 줄어들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물은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져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위에서 얼어 가라앉는 얼음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 떠 있는 얼음 아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물은 액체 내부에서 서로 당기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런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식물들은 뿌리에서 빨아들인 수분을 잎과 줄기로 수월하게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음과 양 둘 모두의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보낼 수 있으며 필요 없어진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 탄생과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계에서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우주 과학자들은 그 행성에 먼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지구 표면처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행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물은 존재 자체가 놀라운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마실 때, 또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식물을 키우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단어는 라하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뜻은 비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너풀거리며라는 이 단어가 바로 라하츠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짓을 하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날아와 그 새끼를 받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형성된 지구 초기에 사랑으로 공간과 물질과 물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 사랑으로 이 땅을 품고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구는 불완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들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주 만물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속사람 곧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들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느냐를 되묻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출발이 아닌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나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 출발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영 경기나 달리기를 할 때에 부정 출발을 하면 아무리 그 뒤에 열심히 달린다 하여도 그 이후의 모든 이동 경로가 무의미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시작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바로 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바른 생활 학생이었습니다. 3년간 반장을 하고 저의 주요 이동 경로는 교회, 학교, 운동장, 그리고 집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바른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했고 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같은 반 한 불량 학생이 쉬는 시간에 반 아이들과 저에게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쳐서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은 방과 후에 저에게 다가와 영화 대사같이 한 판도 붙자며 뒷산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붙어보니 붙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무슨 용기였는지 그 친구를 따라 1대1로 붙는 줄 알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는 12명의 선배, 일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그들의 아지트에 들어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은 너무 멀어 내려오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에는 교우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옷이 엉망이 된 채 약수터에서 얼굴을 씻고 돌아오는 제 마음 속에 신앙적인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깊은 허무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텅 빈 황무지, 어두운 깊은 물과도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 쳐왔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 3년간 저는 신앙과 삶의 큰 방황기를 겪게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제 마음속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꽁꽁 얼어붙은 텅 빈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1학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제게 보내셔서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셨고 저의 죄와 십자가의 사랑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기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텅 비고 어두웠던 차갑게 얼어붙은 제 마음 그 위에 운행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2023년 한 해의 끝자락, 혹시나 내 삶이 이런 텅 빈 황무지와 같이 캄캄한 빗조각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물같이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무너져버린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신다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보려 애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그 자녀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사 날라와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주시며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와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2024년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과 낙심과 무기력감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자화상으로 기억될 한 해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상실과 상심으로 얼룩진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성취하며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도 성취감 뒤편에 있는 어두운 단면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단지 미루어진 상실감으로 위로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창조의 질서가 부여되기 전 텅 빈 황무지, 어두운 깊은 물과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이 땅을 운행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무런 소망과 살아갈 힘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없어 절벽 아래에 떨어져 내리는 인생들에게 어미 독수리의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의 아픔으로 인해 자포자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황무지와 같은 공간들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두려움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새 소망의 시선으로 2024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